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협상에서 어려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시 연장된 이란 핵협상 시한인 오늘 11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남은 일은 매우 기술적이고 큰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좋은 합의를 이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합의를 이룰 때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빈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협상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개혁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게 제출된 이번 개혁안에는 연금과 국방비 삭감 등으로 앞으로 2년간 재정 지출을 150억 달러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개편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법인세를 종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하며 특별 소비세 인상과 TV 광고세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가 요청한 590억 달러 규모의 3년 만기 추가 구제금융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일 정상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는 유로화 사용 19개 모임인 유로존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로 이틀째 반등했지만 시장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어제와 비슷한 4.5% 오른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순 이후 거의 30% 가까이 손실을 입은 데 따른 중국 당국의 새로운 조치 발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주간 이자율을 낮추고 주식 거래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조치를 반기고 있지만 주식 거래가 재개되고 당국의 공적 지원 조치가 완화되면 다시 대량 투매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인종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남부연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어제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남부연합기 퇴출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날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하나 되는 위대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는 지난달 17일 유서 깊은 한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흑인 신도 9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 범인의 집에서 남부연합기 사진이 발견되면서 주내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남부연합기는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존속을 주장하며 연방군에 대항한 남부연합군이 사용한 깃발입니다. 남미 볼리비아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기업들의 탐욕을 질타하고 현지 원주민들에 대한 과거 가톨릭 교회의 처사와 백인들의 식민주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실업자들과 토지 무소유자,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도처에 땅 없는 농부, 집 없는 가족, 권리 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존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과거 가톨릭 교회에 의해 자행된 역사적 범죄와 원주민들을 희생시키며 미주 지역에 정착했던 백인들의 식민주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주춤하던 서아프리카에서 또다시 에볼라 감염 사례가 보고돼 해당 지역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청정국가로 선포됐던 라이베리아 보건당국은 어제 두 건의 에볼라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망한 17살 청소년을 포함해 전체 감염자 수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서아프리카 국가인 시에라리오는 에볼라 감염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쿠바나 이란처럼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북한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7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25% 줄여 한 사람당 하루 310g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북부 산간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쿠바와 이란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끊기 위해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열악한 환경, 보건 환경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보건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와 이란 핵협상 진전에 대해 변화와 협력이 국제사회의 큰 흐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집중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반도의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북한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는 항상 대화와 협력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지금이라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평화통일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 다양한 구상을 마련했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대결적 발언을 반복하면서 민간 교류를 많이 중단시켰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최근엔 대화와 협력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내비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열악한 보건 환경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북한 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결핵, 풍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과 항생제를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병관리 차원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제기구는 물론 이웃 국가끼리도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북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한이 보건의료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아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들과 질병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동북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를 비롯해 한반도를 위협하는 자연재난에도 북한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에 대한 공동관리와 산림보건을 비롯한 환경협력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준비와 관련해선 8천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통일준비가 돼야 한다며 통일청사진은 이론이 아닌 현실의 바탕을 두어야 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언어, 문화 합치와 민족 역사 복원을 위한 교류,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경원선 복원사업 착공과 라진 핫산 물류사업 등 기존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북한이 7월부터 식량 배급량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주민 1인당 하루 식량 배급량을 310g으로 줄였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So the government recently decreased the average ratio from 410 grams per person per day to 310.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레 동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하루 410g씩 배급했던 식량을 이달 초부터 310g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해 북한이 배급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o we assume that this is mainly because the early planted crop decreased really a lot, although they correspond just to 8% of the total national cereal production.
가뭄으로 밀과 보리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26%, 감자는 24%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계정보조기경보국가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이무작 작물 수확량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이무작 작물의 수확량을 전년도에 36만 6천 톤에 비해 18% 줄어든 30만 1천 톤으로 예상했지만 가뭄의 영향으로 이보다 2만 4천 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이무작 농사가 북한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9월까지 춘궁기 중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In June, in July, the average ration size was 390 grams per person per day. You know, when actually the
통상 6월에서 7월 배급량이 390g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식량 사정이 굉장히 나쁘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대체로 8월과 9월에 식량 배급을 줄였는데 올해는 7월부터 줄인 것도 식량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모내기철인 4월 중순부터 6월 말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며 올 가을 농사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 피해가 큰 황해남북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용 장비와 구황작물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뭄 대처 방안 등 기술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북한이 올해 최악의 식량난을 겪지 않으려면 외부로부터 더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government will import more to close the gap in case the cereal production considerably.
식량농업기구가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북한이 확보한 곡물은 6만 8천 톤으로 올해 10월까지 필요한 곡물 43만 1천 톤의 16%에 불과합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심각한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가을 농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들어 북한의 가뭄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가뭄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계속돼 오던 북한 지역의 가뭄 현상이 지난달부터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입니다.
금년 5월달까지 아주 전역에서 가뭄이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는 가뭄이 다소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강수량은 평년 대비 54.5%였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는 90%대로 증가됐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북한 지역의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 북한 당국도 대체 작물을 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황해도와 함경도 등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북한 관영 매체들의 가뭄 관련 보도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이란에 가뭄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북한 당국이 대외적으로 가뭄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 주재 북한 대사가 이란의 적신월사 측에 가뭄 지원을 요청한 것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공식 요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기상청은 9호 태풍인 찬홈이 북한의 곡창 지역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12일부터 9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가뭄 피해와 관련해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식량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북한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북한 동부가 연구원장 권태진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7월 초까지 북한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역시 어려운 상황인가요?
뭐 지난 그 6월 한 8, 9일께 또 6월 한 15일 전후 해가지고 북한 일부 지역에서 비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뭄 피해를 많이 받고 있던 지역이 아주 일부는 이제 뭐 거의 해갈이 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또 해갈이 안 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르면 12일부터 북한에도 큰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장마전선의 북상과 함께 태풍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가 피해를 입은 북한 이모작 농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모작 그 수확이 끝난 그 곳에는 뭐 대부분 그 벼농사가 되든지 또 일부는 또 그 뭐 옥수수라든지 다른 작물이 이제 파종이 될 텐데요. 아마도 이모작 그 지역 중에서 아직 그 모내기가 제대로 지금 안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모내기가 늦었죠. 그래서 다른 작물로 이제 대파를 하든지,
네.
또 원래 계획했던 작물이 아닌 다른 그 작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일들이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반도의 농사가 남북한이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우에 이모작이라고 하면 어떤 작물들을 얘기합니까 보통?
예, 주로 뭐 이모작은 이제 밀, 보리, 그리고 이제 봄감자라 해서 이제 올감자, 일찍 수확하는 올감자, 보통 세 가지 작물이 가장 그 많죠.
네.
지금 현재 북한은 그 이모작 재배 면적이 뭐 과거에 많을 적에는 한 20만 헥타 정도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한 17만 내지 18만 헥타 정도 됩니다만은 그중에 이제 감자가 한 절반 정도가 되고요. 또 밀보리가 합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밀보리를 거두어들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벼를 이제 옮겨 심는 이제 그런 그
예,
농사 과정인 거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감자를 재배한 또 지역에는 주로 이제 밭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주로 이제 뭐 이제 빠르면 이제 옥수수를 심기도 하고 뭐 대부분 또 다른 감자를 심든지 콩을 심든지 또 다른 작물을 심죠. 예.
네. 기후가 정상적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 북한 농사에서 어떤 과정이 되겠습니까?
기후가 정상적이라면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모내기가 지금은 완전히 다 이제 모내기가 끝이 나야 하고요.
네, 네.
이모작이든.
네, 네.
또 옥수수 파종도 모든 게 다 끝이 나야 하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쯤에는 모든 그 파종이 사실은 그 다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북한의 모든 논이든 밭이든 모든 농토에는 이제 배가 됐든 다른 작물이 됐든 이미 모든 이제 작업 파종 작업이 다 끝난 상태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도 아마 그 파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곳이 아마 곳곳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건 아마 가뭄의 탓이라고 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식을 했는데 그 모종이 이제 말라 죽어가지고 이제 다른 그 다시 이제 재파를 한다든지 또 다른 작물로 이제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도 지금 드문드문하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잠깐 동안 농촌이 일손이 잠깐 쉬는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이제 김매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후속적인 이제 작업을 하는 네. 이제 아주 그 농번기에서는 좀 벗어난 상태가 될 텐데요.
네, 네. 이 북한에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는 어느 정도나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북한의 이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1990년도 말에서 2000년도 한 중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그 대표적인 평야지대라고 할 수 있는 평안남북도 또 황해도 지방에는 소위 이제 자연 흐름식 물길 공사를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완성했다고 북한도 말로는 완성을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과거에 그 물길 공사를 하기 전과 비교하면 정말 그 큰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은 이게 남쪽과 좀 대한민국과 비교하면은 아직은 그 물 농업 용수 공급 자체가 시설 자체가 상당히 그 부족하기도 하고 시설 자체가 또 열악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서해안 평야지대를 벗어나면은 대부분 지역은 용수 공급 자체가 굉장히 그 미비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네. 면에서 근본적으로 가뭄에 대비한 그 농업 기반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막상 또 가뭄이 닥치게 되면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 남북한으로 비교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수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물을 계속 이제 가두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수가 남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물 원천 자체가 부족한데다가 또 산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물의 그 수량 자체가 저수율 자체가 굉장히 또 낮은 상태고 또 물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펌핑할 수 있는 그 양수기 가동될 수 있는 양수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뭄이 이제 닥치게 되면은 남북 간 사이에는 그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가뭄 영향의 탓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 시점 되면은 그 배급량이 좀 줄어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물들이 뭐 이제 바닥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정도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재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 공급이 좀 줄어들고 그 대신 지금쯤은 이제 이모작 생산을 한 밀보리라든지 또 감자 배급이 이제 좀 대체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연히 공급이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뭐 지금이 결국은 뭐 충공기라고 실질적인 충공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9월 되면 더 이제 이런 그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한국통일부에서는 북한이 대체 작물을 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네. 부족한 식량을 대체할 작물로 지금 심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모내기를 이제 못했다든지 아니면 옥수수 파종을 했는데 말라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옥수수 파종이 안 된다든지 하면은 소위 이제 대파 작물을 심어야 되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거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메밀이라든지 또 이제 수확이 빨리 되는 그 감자라든지
네.
또 일부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들 소위 이제 잡곡 종류를 갖다가 심게 되죠. 이제
네.
뭐 수수도 포함됩니다만은 이런 작물들이 대표적인 이제 대파 작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북한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런 그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그 서해안 지역에 이제 물길 공사를 했듯이 그런 그 자연 흐름식 물길 공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돼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투자가 돼야 되죠.
네.
다음에 이제 이제 물 원전이 부족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 물 표면수 공급이 안 되는 곳에는 관정을 뚫는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관정조차 안 되는 곳은 물을 모을 수 있는 그 보, 네. 소형의 그 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편이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뭐 가뭄이 들면은 사실은 북한이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인력 동원이거든요.
네.
근데 인력 동원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뭐 임기응변으로 아주 그 단기적인 그 대책은 될 수 있지만은 또 그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되기 때문에 양수기라든지 막 그런 그 물자 또 그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공급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공급이 좀 이제 부족함. 결국은 이제 가뭄에 대한 그 대비 자체는 농업 부문에서 찾을 게 아니고 근본적인 그 경제 회복을 통해서 경제 회생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뭐 먹을 게 부족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공급할 수 수입을 해서라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개방이 더욱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근본적인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권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가뭄 피해와 장마전선의 영향 등에 대해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 권태진 박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군 합참의장 지명자인 조셉 던포드 해병대 사령관은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던포드 지명자는 어제 열린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명단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던포드 지명자는 중국 역시 미국의 위협이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반드시 위협적이라거나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와 연관해 볼 때 안보적인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던포드 지명자는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영토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관성 없이 자국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9일 미국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앞서 올해 2월 하원에 발의된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 인권 유린, 자금 세탁, 상품과 통화 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끊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의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통신기기를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법안이 하원 법안과 다른 점은 재무부가 북한 집행과 인도주의 기금을 조성해 북한 제재법을 통해 동결되는 자산과 벌금을 이 기금에 모으고 이를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들을 재무부가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이 법안이 끔찍한 북한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에 행정부가 더 잘 대응하도록 힘을 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 독재 정권이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을 억압해 받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전 세계에 위험한 무기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에 제출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지난 2월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족한 권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표한 내용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비난은 모두 152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64건에서 2014년 69건으로 늘었다가 올해 5월까지는 19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 언술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실명이 거론된 건 95건입니다. 비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북한은 체제 정통성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대남 체제 비판, 북한 핵 문제, 미한 동맹 등의 순이었습니다. 발표 주체로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가장 많이 나섰고 국방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형식으론 담화와 보도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논평, 질의응답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론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 비난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시기 미한연합훈련이 시작된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정권이 대내적으로 부족한 권위를 감추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도 북한이 내부 결속과 체제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적을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 외부의 적을 좀 크게 만들 때 그 공포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자체 내로도 장성택을 그렇게 종파로 부각시키는 것은 결국 내부의 적도 크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더 크게 보여서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안 박사는 또 한류 등 한국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폄하하고 한국 사회를 비하하는 등 비난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입후보는 무분별한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지난달 30일자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데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성남 대사는 이 서한에서 한국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은 무분별한 정치적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심이 없으며 이사국으로서 지금까지 한 일은 인권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세력의 돌격대 역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대사는 또 한국이 입후보 의사를 공표한 문서에서 밝힌 그동안의 업적과 앞으로의 공약들은 수치스러운 자체 인권 기록을 감추기 위한 빈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사국에 선출되면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에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대결적인 공약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대사는 북한은 한국이 이사국에 입후보한 것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인권 분야에서의 정치화와 대결에 반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입후보를 배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좌성남 대사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성명을 서한에 첨부해 오는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 회람해달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27일자로 유엔 대표부가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에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08년 재선에 성공해 2011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2년 선거에서 다시 이사국으로 선출돼서 2013년부터 활동을 재개했고 올해 말 3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다시 재선에 도전한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지역별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각각 13개 나라, 동유럽 6개 나라, 남미 8개 나라, 서유럽과 기타 7개 나라 등 모두 47개 나라가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해마다 지역별로 약 3분의 1가량이 다시 선출되며 3회 연속 수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두 18개 이사국을 뽑는 올해 선거는 오는 9월에 열리는 70차 유엔 총회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에서 유엔 회원국의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나라들 가운데 득표를 많이 한 나라 순으로 이사국에 선출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사국에 입후보하지 않았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2003년에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올해까지 12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에는 일제시대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을 했던 현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등재 결정이 난 이후에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거 한반도를 병합하고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이 북한의 청취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정면 승부를 펼쳤죠?
네,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이들 산업 현장 중 일부가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된 곳이어서 논란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봤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일본의 8개 현에 있는 제철소, 조선소, 탄광유적 등 근대화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들 산업유산이 일본이 19세기 서양의 기술을 국내적 필요와 사회적 전통에 따라 바꿔서 일본식 산업구조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세계유산 등재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소중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한국 측에서는 한국인들이 혹사됐던 이런 곳이 지정을 받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당초 등재 신청된 산업시설 23곳 중 한국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7곳은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후 등재는 하되 한국인들이 강제노동을 했다는 점이 반영되도록 입장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한국인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본의 입장을 비춰보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본은 당초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그 시기를 메이지 시대, 즉 1868년에서 1912년으로 한정했는데요. 이는 1910년 이후 일본의 한국 강점 시기를 피하고 또 한국인 강제동원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과 합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올해 5월에 등재 권고를 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세계유산위원국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일본 유산에 대한 심의를 미루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부담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런 시설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다고 등재 결정문에 명시가 됐나요?
네, 결정문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정문 주석에 일본의 발언을 세계유산위원회는 주목한다고 표현했고요. 일본이 대표 발언을 통해서 조선인 강제 동원을 인정한 내용이 토의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사토군이 유네스코 주재 일본 대사가 지난 5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사토 대사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아래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은 이날 등재 결정 후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이 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들어보시죠.
Today's decision marks another important step toward remembering the pain and suffering of the victims.
조태열 차관은 오늘의 결정이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며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적 진실 또한 객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합의를 이루고 유네스코 등재가 이루어진 지 며칠도 안 돼서 두 나라가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사토 대사의 발언 중 forced to work라는 영어 표현이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forced to work가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시다 외무상이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언론에 제공한 번역에 따르면 forced to work는 하타라카 사레타, 즉 하고 싶지 않은데 일하게 됐다고 번역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영문이 정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설들 중에 한국인들이 강제 동원된 현장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등재된 산업유산 23곳 중 7곳에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들 7곳에 약 5만 7,900명에 달하는 한국인 노무자가 강제 동원됐고 이 중 94명이 일하다가 사망하고 5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대규모로 차출됐던 나가사키 조선소는 무사시 등 각종 전함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밖에 일본 최초의 현대적 탄광들인 다카시마 탄광, 미이케 탄광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동원됐고 야하다 제철소에도 동원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네, 아무래도 지옥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하시마 탄광입니다. 나가사키 항에서 조금 떨어진 해저 탄광인데요.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악명이 높아서 지옥도라고 불렸습니다. 탄광이 바다 밑 지하 1000m까지 들어가서 탄을 캐다가 바닷물이 갱내로 흘러들어오고 또 작업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조선인과 중국인 징용자들은 이곳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혹독한 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의 사진을 제가 봤는데 제대로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일본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노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나선 분들이 모두 70살이 넘은 노인들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이, 아, 아.
구수한 짜장향이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만드는 귀한 짜장면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복지관. 이 복지관 안에는 중국 국적을 가졌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동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귀한 동포 어르신들은 짜장면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아직 고국이 낯설기만 한 어르신들에게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동포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을 바꾸는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이 봉사단을 꾸린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신동호 주임에게 들어보시죠.
귀한 동포 어르신들이라고 좀 더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쪽 주변에 이제 어르신 그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계셔서 뭐 식당이나 식품점 그리고 상권이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국 강사님이 이용리 강사님이라고 한국 강사님 분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중국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차이나타운 가서 네, 또 이제 우수 음식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맛도 보고 오시고 박물관도 견학하셔서 조금 더 그렇게 많이 맛있게 살리려고 배우고 오셨습니다. 지금 네 번 정도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아이들하고 그쪽에 계신 직원분들이 드시고 되게 맛있다고 그리고 탕수육이랑 과일까지 드리니까 되게 많이 좋아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지난해에는 반찬 봉사와 거리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고요. 올해는 지역 아동센터나 노인 요양시설 등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짜장면과 탕수육을 조리해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만들어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짜짜 봉사단이라는 이름도 붙였는데요. 짜짜 봉사단의 단원은 7쌍의 부부를 포함해 중국에서 귀환한 동포 22명입니다. 모두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지만 봉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데요. 짜장면 봉사를 결정하고 나서 약 두 달 동안 중국 요리사에게 짜장면과 탕수육 조리법을 배우고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천 차이나타운까지 찾아가 맛집 요리도 맛보고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해 시식회를 갖는 등 많은 준비를 해온 끝에 올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짜짜 봉사단 단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귀환 중국 동포 1세들이 일본 식민지 때 1930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1940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한민국에 살다가 부모를 따라서 중국 북만에 가서 60, 70년을 생활하다가 귀환한 동포 1세들입니다. 회원 21명을 세계적으로 나누어 짜장면과 탕수육을 가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지금은 고양시 지역 아동센터, 노인 요양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들을 다니면서 우리 봉사단들이 직접 사랑은 나누어야 정을, 사랑은 베풀어야 정을 나눈다는 이런 진리를 심각히 알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재사 뒤늦게 배워가지고 잘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우려도 좀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70대니까 응당 자녀들이나 사회의 그 대우를 받고 편안히 살아야 되는 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서 나도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어르신들인데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접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운이 납니다.
이제는 뭐이나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로 보낼 때가 아니고 아직도 일을 찾아하고 남을 위해 하는 그 일이 영광스럽고 좋고 나는 걸 첫째 느끼고 그 다음에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노인들이 더 뭉치고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이 또 짜장면을 자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중국 분들이 와서 한다니까 또 어떤 분들은 좀 희구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 모든 걸 우리는 저 신 선생님이 이 그 성의껏 마음껏 잘하는 데서 우리가 많이 감동을 받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이 할 예산도 없었지요.
먹고 나서 그 기쁜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 더 마음이 기쁩니다.
짜짜봉사단은 짜장면 봉사 1회에 보통 5, 60인분을 준비합니다. 준비를 시작해 점심으로 짜장면을 배식하고 설거지에 바닥 청소까지 마치면 오후 늦게나 봉사가 끝나는 바쁜 일정이지만 맛있는 짜장면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봉사를 멈출 수가 없는데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저도 그 여러 사람들의 호평도 받고 또 감정이 더 통하고 그런 좋은 방면도 있었습니다.
짜짜 봉사단의 짜장면 봉사는 올해 11월까지 월 2에서 4회 정도로 예정돼 있고요. 짜장면 봉사와 함께 8월부터는 한국 무용 공연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신동호 사회복지사의 설명입니다.
네, 지금 부부 세대가 총 7쌍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총 1년 동안 18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4번을 마쳤고 앞으로도 14번 더 활동할 계획이고요. 그 활동 통해서 이제 여러 사회복지 단체에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 더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더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이 무척 더웠나 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내일도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서울에는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 일부 지역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한창인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6.4도로 전국에서 최고로 더웠습니다.
네, 유니버시아드 대회 어떻게 이 더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이 대회 여드레째 되는 날입니다. 14일 폐회식까지는 단 나흘 남아있는데요. 한국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시작 전 한국의 목표는 금메달 27개 이상을 따서 종합 3위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기록은 이미 이틀 전에 넘어섰고요.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한국의 금메달 수는 31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19개로 종합 메달 순위 1위에 올라있습니다. 닷새째 이 첫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금메달 31개는 한국이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이래 최대 금메달 기록이고요. 한국에 이어서 중국이 금메달 24개로 2위, 러시아가 금메달 21개로 3위, 일본이 17개로 4위, 미국이 15개 금메달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청년 체육인들의 진기록도 세워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 100m 달리기의 10초 벽이 깨졌습니다. 종전 유니버시아드의 기록은 1987년에 자그레브 대회에서 미국의 리 맥크라이 선수가 기록한 10초 07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약한 신바인이라는 선수가 9초 97을 기록하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메달권은 아니지만 한국의 육상 간판 선수로 불리는 24살의 김구경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100m를 10초 16으로 달려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축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세계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뭐 한국의 전통 음식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에 진신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난 7일 날 그 사찰 음식 향연이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외국인 선수단이 이 사찰 음식 행사에 초대돼서 1700여 년 역사의 한국 불교 문화 또 음식을 맛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요. 하룻밤 절에서 머물 수 있는 템플 스테이 또 남도 지역의 유명한 사찰을 둘러보는 팬투어 행사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촌 안에서는 한의과 진료실이 또 인기라죠?
그렇습니다. 체육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만성 근육통, 또 부상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데 이 간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침과 부항 등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는 건데요. 외국 선수들한테는 이 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 텐데 대회 개막 전부터 이 선수촌 한의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답니다.
네, 상당히 이색적인 풍경이겠네요.
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진료실에 들어왔던 선수들이 침이나 부항 치료를 받고 뭐 테이핑 요법이라고 했죠. 그 근육 부위에 테이프를 바르는 거, 또 허리 척추를 바르게 하는 추나 치료를 받은 뒤에 금세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받고 아주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체육 선수들의 경우는 그 항상 금지 약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파도 이렇게 약을 먹는 걸 참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처치나 간단한 진통제를 견뎌야 했는데 이 선수촌 안에 한의과 진료실에서 통증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조금 잠잠해지는 틈을 타서 이제는 홍콩 독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56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홍콩 독감. 지난달 홍콩을 다녀온 한국인 30대 여행자가 홍콩 독감에 노출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뭐 언제 새로운 환자가 나올지 또 환자들의 병세가 나빠질지 확신할 수 없는 한국의 보건당국. 이 메르스 걱정이 이어서 홍콩발 독감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 관계자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여름철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 여행자에게 그 감염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그 여행 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것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저희가 공고하였습니다.
한국 보건당국이 홍콩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홍콩을 다녀오는 여행객이 평균 7만 명 가까이나 됩니다. 또 여름 성수철 휴가철이기 때문에 더 여행객이 늘기 마련인데요. 메르스보다 이 홍콩 독감이 1000배나 전파력이 강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홍콩 독감이 한국 사회를 유입되거나 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당연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처럼 겨울철에 유행했던 독감이 홍콩에서 지금 여름철에 재유행하고 있는 건데 한국도 지난 겨울에 홍콩에서와 같은 계절 독감이 유행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홍콩 독감과 일반 감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네, 일반 독감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코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붙어서 콧물과 기침이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인플루엔자에 의한 독감은 심한 그 고열, 열이 아주 많이 나고요. 두통이 생기고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공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건 아니고요. 침이나 분비물, 그러니까 비말로 감염되는 것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유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력이 메르스에 1000배나 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네.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홍콩 독감 유행에 대비해서 치료제인 1200만 명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해놓고 있다고도 발표했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새로운 백신도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있는 국민 노후 보장편을 부가 조사하라는 겁니다. 전국의 50살 이상 5,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물어봤는데요.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160만 원, 혼자 산다면 99만 4천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아가려면 한 달에 최소한 미화로 $1,400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880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문화 생활을 좀 더 하려면 $1,700는 있어야 되고요. 누구에게도 좀 굴하지 않는 그런 표준적인 생활을 하려면 부부 기준으로 $1,990, 개인으로는 한 달에 $1,300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인들의 노후 생활 대비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